B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대사가 2주일 뒤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물은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대화태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오늘 오전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석 한 척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돌로 배에 물이 들어오자 북한 어부 60명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 어선은 충돌 20여 분 후에 가라앉았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은 모두 구조됐고 다른 북한 어선으로 인계됐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북한 어선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안으로 들어왔고 단속선이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이 오늘 도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은 이날 일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하철은 지난 5일 유례 없이 운행을 중단했었고 어제는 제한적으로만 운행했습니다. 또 어제 일찍 문을 닫았던 상점들도 오늘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가 최근 발효시킨 복면 금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법을 어긴 혐의로 38세 여성과 18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캐리 남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5일 0시부로 시위대가 복면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복면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시리아에서 끝이 없는 전쟁을 끝내고 이곳에 있던 미군을 귀향시킬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반군이 시리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지만 그들에게 그간 많은 돈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은 그간 미군 지원 아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어제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곧 군사적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 내 터키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미국의 윌리엄 케일링과 그레그 서멘자, 그리고 영국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을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 반응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성명에서 세 사람의 연구가 암과 빈혈증 치료 연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함께 받은 케일린 씨는 미국 하버드 대학, 서멘저 씨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그리고 래클리프 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소속입니다. 이라크에서 지난 엿새간 이어진 시위로 104명이 숨지고 6천여 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라크 내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사망한 사람 가운데 8명, 그리고 부상자 중 1,200여 명은 이라크 보안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날 사드르 시에서는 시위대의 진출을 막으려고 보안군이 다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도로를 막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밤 진행된 시위에서는 적어도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부실한 정부 기능에 한하는 시위가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도시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 협상을 끝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 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It's worrisome because it suggests there's really not much of a progress.
어떤 비핵화 협상도 북한은 언제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새벽까지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많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 협상을 끝냈습니다. 국무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북 실무 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북한 대표단의 주장이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미북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사의 발언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4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논의를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관계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그런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2주 뒤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 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회담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북한의 어리석은 전략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실무 협상을 좋은 논의였다고 한 반면 북한은 역겨운 회담으로 일축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You know, one of the first things you do in a negotiation is figure out what you're going to say.
협상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협상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양측이 말을 맞추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엔 양측이 각각 다른 회담에 참석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인가로 향하는 절차조차 아니어서 더욱 그렇고요.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북한이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I doubt that. But I want to know more.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미국 측이 창의적인 방안과 많은 새 계획들을 협상장에 들고 들어갔다는 게 국무부 설명인데 창의적이라고 부를 만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I really wouldn't want to speculate. I think it's very odd to be talking about being creative.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하네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징후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건 일부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게 북한의 매우 중대 사안이란 걸 알고 회담장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추측일 뿐이고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안 언급에 기대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 접근법의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I think the U.S. is quite clearly the U.S. side wants to keep this issue fairly quiet.
미국은 북한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조용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에 동조하는 듯 행동했고요. 이번 회담이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된 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2주 뒤에 재협상을 하자고 했고 북한은 2주 동안 미국 셈법이 바뀔 리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실제로도 조건을 재정비하고 접점을 찾는 데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Very short time in the US, it wouldn't be a...
미국이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새 접근법을 마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양측 발표에서 상호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 협상의 어려운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은 고맙지만 그걸 누가 모르느냐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보다는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라는 것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상 간 논의를 선호했으니까 말이죠.
북한이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회담이 아무 결과도 없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걸 보면 북한은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협상단에 있었다면 북한에 이 문제에 진전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 어차피 불가능하니까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과 이번 협상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사전 실무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실무급 대화도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talks about working level, I mean, when we had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회담을 실무급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 6자 회담 때도 차관보급이 나갔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대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두 실무급이라기보다는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팀을 갖고 있습니다. 비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팀으로는 그게 북한이든 이란이든 실패라는 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국무부라는 조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이번 협상을 끝낸 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도 가능하다고 내다보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be foolish to take such a position.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건 스스로의 결정이지 트럼프 행정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저 북한이 이 모든 절차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미국을 제대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미국에 깜짝 놀랄 제안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부터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상원과 하원에 모두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또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상하원이 각각 채택한 미한일 3국 간 유대지지 결의가 유일합니다. 약 2주간 휴회 중인 의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시 의정활동에 들어가는데 연말까지 회기는 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 상하원 모두 활동하는 기간은 총 28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6건으로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입니다.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원비어 법안은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돼 다음 달 21일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 회기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정 합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바 의원은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 경우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올해 첫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8월 초 발의된 상원 측 결의안은 지난달 매주마다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며 현재까지 총 15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오린해치 당시 상원 의장 대행이 처음 발의했고 당시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상원에 입성해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조시 하울리 의원은 해치 전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를 이어받았고 해치 전 의원이 추진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재상정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원에 재상정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현재 총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결의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올 회기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과 별도로 법안 형태로 상정돼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준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도 올해 재상정돼 상원에 계류 중이며 관련 주요 소관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에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달리 하원 측 리드 액트는 아직 재상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30명 이상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으며 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중심으로 총 38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인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은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됐으며 칸나 의원도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 조정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의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과 미한동맹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푀블로호 반환촉구 결의안과 대북제재 해제금지법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해도 북한은 언제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포기해도 늘 소량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는 대신 해법을 찾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when the bathtub is overflowing, first thing to do is to turn off the water.
욕조에 물이 흘러넘치면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시설을 닫을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I think we should be looking to what they most want in terms of
우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는 건지 파악한 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만한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팀을 이끄실 때 우라늄 농축 문제가 빠졌다는 아쉬움이 계속 제기되는데요.
What happened a quarter of a century ago is that
25년 전에 제가 협상할 때만 해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영변의 한 원자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바로 거기서 추출했었죠. 미국의 관점에서 나의 임무는 오직 그런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는 직접 다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떠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도 건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시 합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결국 제네바 합의에서 농축 문제는 다뤘지만 우라늄 농축은 적시하지 못한 건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겠죠?
Well, what we our technical people will do, I'm sure if we get there is that
플루토늄 측면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단 한 기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이 언제 가동하고 멈추는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생산했는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토늄을 이미 무기화했으면 그 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 형태로 축적해놨으면 포기하라는 게 우리 요구입니다. 우라늄 문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은밀한 전차입니다.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이를 가동하는 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곳을 검사하려면 매우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런 비밀 시설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Everybody ought to be realistic that first is the question of what
양측이 협상을 통해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통상적 검증을 넘어설지, 걸프전 직후에 이라크에서 했던 매우 강제적인 검증 수준까지 갈지도 정해야 하고요. 북한의 핵신고를 신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소량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를 50개나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 아래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인데 북한엔 그런 식탁이 엄청나게 많겠죠. 매우 우수한 검증 체제와 절차가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잠깐 휴해에 들어간 핵보유국 혹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겁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것을 내놔도 여전히 적은 양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제한된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가능한 방법인가요?
Yeah, it's what I was saying a minute ago. It may be that if we made a robust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깊숙한 곳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북한에 핵물질을 숨겨놓은 곳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놓은 핵물질과 핵무기 말입니다.
미북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하십니까?
What the North Koreans did as they ab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건설과 이미 갖고 있던 작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장비 그리고 실제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반입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don't know. And I would caution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좀 더 겸손하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어떤 결론이든지 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워싱턴 전문가들이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맞는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로부터 북한 비핵화 협상의 한계와 시도해 볼 만한 초기 조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 이어서 조만간 또 다른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일부터 예비 접촉과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을 마친 북한 김명길 수석대표가 5일 저녁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싱가포르 성명의 4개 항을 진전할 많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단의 그 같은 언급은 8시간 30분간 이루어진 회담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회담을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은 예비 접촉에 이어 실무 협상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회의장인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예비 접촉에는 북측에서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또 실무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명길 수석 대표와 실무자인 정남혁, 김광학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 협상이 대체로 2월 말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 안전보장과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기대에 못 미쳐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도 해제받고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기대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아마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왔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는 아마 미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회담 직전인 2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test right ahead of that. You know, so clearly there's something going on inside North Korea.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 회담을 결렬시켰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런 발표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 미국에 굴하지 않고 사정하지 않는다.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체면도 세우고 미국도 압박하고.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를 풀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자연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에 나온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한 다음 협상을 했으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회담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성목 통일센터장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마 중국의 주문, 중국의 생각 그런 것들을 받아서 미국과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라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북한의 문을 열어놓고 실무 협상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y a little bit tougher on North Korea, but still keeping the door open for these working level talks.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은 일단 결렬됐지만 미북 대화가 아주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문성우 통일센터장은 조만간 미북 실무 협상 또는 새로운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시한이 지나가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또다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 제재와 압박이 심하고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는 징후들이 여러 번 보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일정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중국이 참여한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economic pressure is still very strong with China refusing to trade with North Korea. And China could actually raise the tension.
실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물자난과 외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16억 5천만 달러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1%로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경제는 내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또다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또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두 명이 기소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추문에 내부 고발자가 더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시리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네요.
네, 7일 현재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이미 미군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미국 백악관이 전날 6일 저녁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터키의 시리아 북부 지역 공격이 임박했다면서 미국은 터키의 공격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약 천여 명의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들은 그동안 현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오전 트위터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려서 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미군은 원래 시리아에 30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끝없는 전쟁은 끝내고 이제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귀향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취임했을 때는 이 IS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100% 격퇴됐다면서 자신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 IS가 우리 근처에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시 격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도 한번 볼까요? 백악관 성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군들을 인접 지역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터키의 군사 행동을 지원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이 성명에서 미군은 이미 이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를 격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군 철수 부분은 터키 정부에서도 확인을 한 겁니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에 바로 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라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랬군요.
당초 미국 정부의 확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11월 중순 이전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른바 안전지대 창설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7일 세르비아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군사작전은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안전지대라는 게 이게 어떤 건가요?
터키와 시리아 북동부 국경지대에 이른바 안전지대를 만들고 미국과 터키가 공동 관리하자는 계획입니다.
예.
현재 시리아 북부 북동부 지역에는 미국을 도와서 IS 격퇴 작전에 함께 참여해온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터키 정부는 이들이 분리 독립을 획책하는 이 자국 내 테러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수시로 이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서로 관리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의가 잘 안 된 거죠? 철수가 결정된 걸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지대 창설에는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약 32km 폭의 안전지대 창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터키는 그보다 더 큰 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터키는 이 지역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양측의 협상이 잘 안 풀리면서 터키는 최근 계속 국경을 넘어가서 이 자력으로 YPG에 대한 공세를 펼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네. 자, 터키하고 쿠르드족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쿠르드족은 현재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지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단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터키에 사는 쿠르드족은 터키 인구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터키인들은 쿠르드족들이 분리 독립의 꿈을 꾸고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품고 있고요. 정책적 차별 등으로 쿠르드족과 터키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철군을 결정하고 철군을 시작했는데 쿠르드 민병대는 이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이 동맹군을 등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철수하기로 했다면서 터키의 침공은 쿠르드가 주도해 IS를 격퇴한 시간을 되돌리고 IS의 부활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다 철수를 하는 건가요?
성명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백악관이 성명에서요.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유럽연합 등이 현지에서 체포된 자국의 포로들을 데려가지 않고 있어서 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외국인 포로들은 미국 대신 터키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혼돈 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0시를 기해서 복면 금지법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주말 이틀 내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평일인 7일 저녁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복면 금지법이라는 것이 시위나 집회에서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사용 못하게 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주말부터 시행됐는데 만약에 이 복면 금지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최대 징역 1년형과 미화로 $3,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복면 금지법에 따르면 또 홍콩 경찰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썼을 경우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불응하면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홍콩 정부는 지난 1922년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초강력법인 긴급법을 근거로 복면 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네, 벌써 복면 금지법을 위반해서 기소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두 명의 시위자가 7일 복면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
복면 금지법 시행 후의 첫 사례인데요. 한 명은 18살 학생이고 또 한 명은 38 여성입니다.
예, 원래 복면 금지법이 신원을 밝혀서 좀 시위를 좀 작게 만들게 하고 싶다는 건데 더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6일에는 일부 시위대가요.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병영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서 레이저를 쏘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자, 이때 한 중국군 병사가 막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경고문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네.
경고문에는 지금 당신들은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기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중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홍콩의 인민해방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번 홍콩 시위 사태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렵만 해도요. 3천 명에서 5천 명 규모의 인민해방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수준으로 늘었다는 관측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 18살 학생에게 실탄 사격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4살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학생은 다리에 실탄을 맞았는데요. 네. 곧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위급한 순간은 넘겼다고 하네요.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추문, 이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나왔는데요. 추문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초 내부 고발자를 변호하는 마크 자이드 변호사가 6일 VOA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네.
두 번째 내부 고발자는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정보라는 게 어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고발자가 총체적으로 부정확한 주장을 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이 중앙정보국 관계자로 알려진 이 사람이 다른 관계자들에게 들은 간접 정보를 감찰실에 가져갔을 뿐이란 얘긴데요.
네.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직접 정보를 가진 사람이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 근거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ABC 방송에 해설했던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보죠.
마녀 사냥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6일 트위터에 그렇게 적었는데요. 두 내부 고발자의 변호사가 같은 민주당원이라고 모두 오바마와 부정직한 힐러리의 지지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치 공세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조사 시작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추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 씨의 현지 행적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요. CIA 관계자로 알려진 내부 고발자가 이 대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장을 상부에 접수했지만 별 일이 없다가 감찰관실이 의회에 알리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고 정상 간 나눌 수 있는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통화의 정당성을 항변했는데요.
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오직 부패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좀 해석이 필요하겠는데요.
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런 통화를 한 게 아니고 부패를 없애기 위해 조사를 촉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는 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중국 정부도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 쪽의 입장을 볼까요?
네, 역시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공개 경고했는데요.
네.
5일째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파괴할 수 없으며 내 가족도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2020년 11월에 당신을 이 드럼처럼 북처럼 두들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2020년 11월 미 대선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탄핵이 어떤 최종 과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최종 탄핵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지배적입니다.
예.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이 상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공개 비판하지만 아직 탄핵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원 공화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의석 100석 중에 과반석을 넘는 53석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은 3분의 2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뭉치더라도 공화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언론은 현재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의 관계자 증언과 자료 요구 그 성과에 따라서 상원의 여론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이후에 차차 맑아집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17도, 남포 아침에는 13도, 낮에 1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8도, 자강도 중간과 강계 아침 최저 3도에서 5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해주와 사리원, 신계,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맑아지겠는데 바람도 역시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 최저 11도, 낮에 18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구름 많은 곳이 있지만 점차 맑아집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20도, 계산 아침 최저 4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최고 11도, 원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1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북부 해상도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B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연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2주일 뒤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밝힌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오늘 오전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돌로 배에 물이 들어오자 북한 어부 60명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충돌 20여 분 뒤에 가라앉았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은 모두 구조됐고 다른 북한 어선에 인계됐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북한 어선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안으로 들어왔고 단속선이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라앉은 북한 선박은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대화태 주변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회담을 재개한다고 미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노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두 나라가 지난주엔 실무협상을 했다면서 실무협상에서는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 장벽, 그리고 농업 등이 부문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7월에 마지막으로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상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간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무역 정책이 중국의 경쟁력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시리아에서 끝이 없는 전쟁을 끝내고 이곳에 있던 미군을 귀향시킬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 반군들이 시리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지만 그들에게 이미 많은 돈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은 그간 미군 지원 아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격퇴전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어제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곧 군사적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 내 터키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미국의 윌리엄 케일린과 그레그 서멘자 그리고 영국의 피터 레클리프 등 3명을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뽑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 반응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성명에서 세 사람의 연구가 암과 빈혈증 치료 연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생리의학상을 함께 받은 케일린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 서멘자 씨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그리고 레플리크 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소속입니다. 지난 주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이 오늘 도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은 이날 일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하철은 지난 5일 유례 없이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어제는 제한적으로만 운행했습니다. 또 어제 일찍 문을 닫았던 상점들도 오늘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가 최근 발효한 복명금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법을 어긴 혐의로 38세 여성과 18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캐리나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5일 0시부로 시위대가 복면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